네,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불렀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한번 그 악보를 한번만 띄워주세요. 여러분 찬양했는데 이 가사를 한번 우리가 이 가사를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가사를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자, 가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가사인가 한번 보세요.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났다. 이런 신앙 고백 할 수 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이 났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 여러분 아까 찬송할 때 이렇게 감격적인 이런 말씀을 누리면서 찬송 부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 이 찬송이 그렇게 내가 아마 간절했던 찬양이었구나.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내가 거듭났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린다. 이런 찬양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 2절엔 뭐예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듯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늘의 천사들이 오고 가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에요. 야, 이거 놀라운 찬송이에요. 3절.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림으로 내 마음의 모든 어려운 고통이나 고난이나 풍랑이 잔잔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잔잔하고 평강이 오니까 이 세상이나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인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신앙 고백인데 그래서 후렴에 보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이런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이런 찬송이 되기를 보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찬송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 꼭 이 찬송 한번 이 가사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제가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6절, 17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자리 앉으시기. 여러분들을 한번 묻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나 아볼로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존재들일까요, 여러분? 바울, 아볼로.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지난 두 주일에 거쳐서 그걸 배웠어요. 도대체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 주었어요. 사실 교회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대단한 권력이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그리고 그들이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어요. 아보르를 추종하는 사람들, 바울 지도자를 추종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 사실을 보고 바울 사도가 바울이 도대체 무엇이고 아볼로가 무엇이냐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밭을 경작하시고 농사를 짓는 사업가예요. 그럼 바울이나 아볼로는 뭐냐? 이 하나님의 사업터인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그 말이에요. 바울과 아볼로는 뭐 엄청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업을 하시는 밭에서 하나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일꾼 정도, 일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씨를 심어요. 어떤 사람은 물을 줘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심는다 그랬고 아볼로는 물을 준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각각의 이 지도자들은 그러면 각각 받은 은혜대로 열심히 섬겨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말씀을 비유로 했었던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처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너희는. 그러면 바울과 아볼로는 뭐라고요? 일꾼 주제라. 일꾼밖에 안 되네. 그러면 옆 앞에 있는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뭘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꾼이에요. 다른 표현 하면 하인이란 말이에요. 더 좀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그 의미를 쓰면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그런데 종, 하나님의 종, 이러면서 종을 세상에 무게 잡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목사님들이 주의 종을, 이러면서 종을 세상에 높이 잡는 사람이 얼마나 웃겨요. 종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종이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집은 그러니까 건축물이라는 이야기인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하죠. 바로 이 건축을 하는 건축사업가가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바로 이 건축물이에요.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일꾼들이 쓰이는데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는 뭐냐? 터닦는 사람, 토목공사하는, 기초를 놓는 토목공사하는 사람. 그래서 토목공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이 건물의 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건물을 짓는데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우리 집사님들이나 전하가 건물을 그 위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하나. 어떤 사람은 뭐 벽을 세우기도 하고 지붕을 세우기도 하고 또 창문도 만들고 뭐 다 세우는데 우리는 그렇게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집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이 세우고 난 다음에 그냥 세우고 나서 아 좋구나 이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야 되고 그 세워놓은 각각의 집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었던 말이에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각각이 지은 사람들의 그 집 건축물 모양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건물을 짓고 우리 자신이 지어놓은 그 건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소위 중공검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중공검사를 하는데 딱 이래 보고 나서 뭘로 하느냐? 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뭘로 하신다고? 불로 하신다는 거예요. 불을 질러버려요. 불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들이 지어놓은 자신 확실해 신앙의 그 건물이 불에 확 타버린다면 그 사람은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두 가지 비유로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말씀 16절, 17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지도자들, 사역자들, 교회의 리더십들이 어떤 것이냐, 리더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지도자는 이런 존재라 하는 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탁 넘어가요. 그렇다면 교회는 뭐냐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본질이 뭐고 교회가 어떤 곳이고 누가 교회인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만약 이 교회가 잘못된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을 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6절, 17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은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구나. 우리가 짓고 건물을 짓고 있던 그 건물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모든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확 당기는 말을 내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건물 짓는다 해서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건물을 짓는가 이랬는데 바울이 드디어 16절에서 그 자기의 본래 가졌던 생각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 건물이 뭔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바울이 지금 충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요. 고린도 성도들이 뒤로 까무러칠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졸고 있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무지무지하게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이 말이 얼마나 무게감 있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가장 실패하는 것이 이 말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붙들고 깨닫고 알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두 가지 비유를 하고 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16절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누가 예 저는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질문을 듣기 위해서 네, 나는 압니다. 이런 질문을 듣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은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문법적으로 수사학적인 질문이라 그래요. 자,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그럼 2요. 이건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이건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반드시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건 너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고 떠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3, 4년 동안 아볼로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기껏해야 5년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보고 바울사도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질문했을 때 고린도의 성도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고린도 성도들은 어떤 말을?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잠깐 그 질문을 우리 집사님들께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성경 5년도 안 된 성도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충격을 먹었어요. 그들은 몸둘 바를 먹고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20년, 10년, 30년, 5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하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자, 우리 이 시간 설교 안 해도 좋으니까 자신이 느껴지는 걸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집사님서부터 한 분 한 분 한번 얘기를 해 보자고요. 오늘 하루 나를 세워서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에이, 이거 무슨 엑세트 소리야? 나는 나지 무슨 성전이야? 이런 생각 혹시 드시는 분 있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씀이 던져졌을 때 교회는 통곡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볍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게 엄중한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의 표정은 뭐가 엄중해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라는데 뭐가 엄중해요? 감사합니다. 참 그래야지 또 설교를 하죠.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는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다 교회를 나오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이라는 말을 하면은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1년에 절기마다 가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막 뵙는 그런 성전을 생각할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집사님들께만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제가 지금 금방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정말 하나님께서 거기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이 삶의 중심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전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40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치고 40년을 이동을 합니다.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이 아닌 회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성막이라는 것은 테버너클이란 말이고 회막이란 말은 미팅의 장소라는 거죠. 만남의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에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쳐놓은 텐트 앞에 전부 섭니다. 각자가 서 있는 텐트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멀리 가운데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모세를 봅니다. 그 회막은 구름에 쌓이고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꽉 찹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이들이 듣습니다. 바로 회막, 그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일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새로운 성전을 짓길 원했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막으로 있었거든요. 회막으로 이렇게 옮겨다니는 그런 곳에 있으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 짓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는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결국엔 무너집니다. 586년 바빌로니아가 침공해서 유대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성전을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무너지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그래서 귀한 한 사람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는 구약 올해 연초에 배울 때 학계라든가 스가랴라는 선지자들을 배웠는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거의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조잡한 아주 초라한 성전을 일단은 복원을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가 쭉 흘러가지고 로마 시대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걸 박해했던 그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건축합니다. 예수님 태어나면 죽이려고 그랬던 그 헤롯 왕이, 이방인인 그 헤롯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짓습니다. 46년 동안을 짓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성전을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 그 성전은 그 웅장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성전을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을 다스리려다 보니까 신임을 얻으려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성전을 지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마저도 AD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들은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이 지어진 그 사실밖에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기 20년 뒤에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헬라인이나 또는 로마인이나 아니면 그 수많은 잡다한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전이라는 개념을 유대인처럼 갖고 있질 않아요. 그들은 어떤 성전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퇴폐하고 타락된 도시에 수천 개, 수만 개의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모셔놓은 신전을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도 이름이 성전으로 불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그냥 방탕하면서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전들도 웅장하게 세워지고 아주 엄숙하게 세워진 그런 신전들이에요. 거기에 가서 별짓을 다 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굉장히 어렵나요? 지금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알면은 정말 자신이 누구인가를, 성도가 누구인가를,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들은 교회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말한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선 왜 그랬는가? 바울이 생각한 건 단순 아주 명료합니다. 이미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말이고 실제적인 말이에요.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막이나 회막이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 사람들이 짓는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같이 거기 거하겠다. 거기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이 장소를 구별하고서 거기에 자신을 드러내시게, 자신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이 세워진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사도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성전이라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건축물 보세요. 이 트윈빌딩 보세요. 이거 100층이 넘, 이 엄청난 트윈빌딩을 한번 보세요. 엄청난 건물 아닙니까? 하고 오늘날 우리가 맨하탄 가서 운전하면서 이러고 있을 때 유대인 이 제자들도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선생님 보세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그 중에 무슨 말인지 몰라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가복음 14장이나 또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 성전이 자기의 몸이라는 거죠. 성전이 자기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의 개념인데 바로 그러한 성전이 너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이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이 말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 하나님이 가르치고 지도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늘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자 각자에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합당하려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 내가 성령의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이 만약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게 성령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 앞에 아무런 해당이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에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하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같이 했다. 함께하고 함께 임재한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개념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교인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것은 인칭 대명사예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전 어떤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꾸며놓은 아주 어떤 장소를 말하고 어떤 곳을 말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라는 건 인칭 대명사예요. 복수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모인 곳, 사람들의 모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고 그 모여있는 교회와 모여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수 집사들도 말이죠. 다른 거 장로 집사들도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우리가 건물이 웅장한데 우리 성전은 말이죠. 이게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네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야.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바로 너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인사를 할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건물로 아는 사람들 이 중에서도 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의 공동체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다. 성도들의 공동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교회는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 왜 그럴까요?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 이 성전이란 말의 헬라어를 보면은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히에론. 하나는 뭐냐면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똑같이 성전을 말하는데 한 단어는 히에론, 하나는 나오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전은 성전인데 성전이 놓여있는 그 장소를 전부 이야기할 때 히에론이라고 그리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역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나오스라고 하는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셔놓고 법궤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 우리가 성전, 성막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배웠어요, 옛날에. 하나님의 법궤와 말씀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쉐키나가 임재하고 있는 그 지성소를 바로 나오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이 바로 나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막은 말이죠. 헤롯이 세워놓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건 너무 어미하게 아무도 못 들어.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 그 다음에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합쳐서 나오스라고 합니다. 이건 성소. 그 다음에 그 밖에 번제단도 있고, 그 밖에 손을 씻는 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나오면은 유대인들, 남자들,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곳이 있고, 여자들이 서 있는 곳이 있고, 또 남자 서 있는 곳, 여자 있는 곳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방인들, 유대인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이방인들이 서 있는 이방인의 뜰도 있고, 성전 영역이 그렇게 넓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데가. 그런데 이방인들 서 있고 여자들 서 있고 성도 유대인들이 서 있고 손 씻는 데 있고 이런 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법궤가 놓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왔으라는데 여기서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그 하나님만 계실 수 있는 곳, 하나님만 모시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아까 조금 전까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세 번째로 너희가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거냐면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단 하나인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단 하나인 완전히 통일되고 서로 연결된 하나밖에 없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너희라는 단어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너희. 그러니까 교인들은 많다는 거예요. 성도는 너희들이니까 여기도 여기도 각 세계에 온통 흩어져 있는 모두 다가 너희지요. 성도들이죠. 복수니까 한 명이 아니죠. 성도는 한 명이 아니죠. 교회도 그 건물 교회로 모여 있는 것도 하나가 아니죠. 많은 곳에서 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 단어는 딱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밖에 없다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62번하고 64번에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있는데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모이고 앞으로도 모일 단 하나의 총수로 교회라고 한다 그랬어요. 교회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교회라고 하는 말, 이 교회는 곳곳에 있는 교회가 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교회는 딱 하나,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다 하나라는 교회예요. 흩어져서 존재는 하지만 교회라고는 이름 하나의 이름인 거죠.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를 단수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러니까 문장이 말이 복수를 쓰면서 단수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니네 교회, 내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 교회는 뭐 이상해. 그 교회가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예요. 아니, 나는 이 교회 도저히 못 다니겠어. 난 저 교회 갈 거야. 얼마든지 가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니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성전이고 교회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눠져가지고 우리 교회, 네 교회하고 교인 뺏기하네, 뭐 수평 이동하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이미 머릿속에 교회가 다 흩어져서 각자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각자의 교회가 되다 보니까 아유, 우리 교회 교인이 절로 가면 안 되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목사들도 훌륭하고 아주 신령한 목사들도 교인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유일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통일된 하나의 교회라는 거죠. 이 말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 교회는 이런 놀라운 의미 네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교회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동체다. 성도들의 공동체다. 세 번째가 교회는 거룩한 지성소, 거룩한 곳이다. 네 번째는 교회는 유일한 하나의 통일된 하나의 교회이다. 모두가 하나의 교회라. 자, 이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엄중하고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있을까요? 바울이 왜 너희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 바로 그 성전이다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대로 여러분들은 뉴욕에 뉴욕에 있는 하나님의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 그 성전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고린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쫓고 세속적인 지혜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된 세속적인 가르침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무슨파, 무슨파 해가지고 나눠져가지고 시기하고 분쟁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이제 이 이후에 보면 성도로 이름을 한 사람들이 장례를 따라다니고 우상신전에 가 있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탐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거짓말하고 욕심내고 교만하고 싸우고 정말 자랑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교회다. 그 교회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17절에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자,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만 무지무지한 말을 하거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지금 바울 사도가 도저히 교회를 향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저주와 같은 말씀을 보내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 여러분 들으면 오늘날 교회가 싸울 수 있겠어요? 딴짓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이러는데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모독하고 더럽히는 일이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심각, 너무 무서운 얘기죠. 더군다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 보면 말이죠, 이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이런 똑같은 말이 있어요. 레위기 15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처를 더럽힌 사람은 생명을 유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죽이라는 얘기예요. 사형을 처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 19장에 보면, 19장 20절에 보면 만약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이것을 더럽히는 자는 이 공동체에서 추방을 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런 말을 그대로 해서 바울사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여러분 소름이 쫙 끼쳐요. 두려워지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란 말은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이방 신전에서 놀고 있는 이방인들,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누구든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중에 누구든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거 일주일 내내 생각하면서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 더럽히면 멸하신다. 우리 성경은 번역을 이렇게나 더럽히면 멸하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더럽힌다는 말하고 멸하신다는 말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우리는 번역을 다르게 해놨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멸하신다, 더럽힌다 이 말은 파괴를 한다는 거예요.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모독을 한다는 것이에요.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흔든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실 것이다. 눈에는 눈으로 하신다. 이에는 이로 하신다. 교회를 파괴하는 자는 그 사람을 파괴해버릴 것이라는 게 바울사도의 명령이에요. 그럼 파괴한다는 게, 나 교회 건물 한 번도 안 무너뜨렸는데요. 나 교회에서 물건 훔쳐간 적 없는데요. 나 교회 악기 하나 망가뜨린 적 한 번도 없는데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누구예요? 바로 교회이자 우리 자신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만약 무너지거나 모독되거나 잘못되거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게 파괴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런데도 두렵지 않으세요?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 하나님의 교회인 네 자신을 만약 더럽힌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너를 처리해 주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신 이유가 뭘까요? 그 해답이 바로 17절 뒤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또한 거룩해요. 그런데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너희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너희들이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고 너희가 거룩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면, 너희 자신을 무너뜨린다면 나도 너희를 무너뜨려버리고 말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분열과 그들의 엄청난 말씀 이런 것을 보고 있어요. 엄청난 행동들을 보고 있어요. 엄청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들의 하나하나의 말이며 생각이며 행동이며 그들의 삶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듣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곳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회복이에요. 거룩성,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것이 힘들어요. 왜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의식을 하질 않아요. 아무도 깨닫질 않아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나는 집사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냥 아까 유형교회처럼 그냥 복음을 듣고 교회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이것이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에도 2000년 이상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들조차도, 바로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교회라고 하셨는가? 성전이라고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릅니다. 너희는 똑같이 고린도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자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진 터라는 것이에요.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예요. 우리 교회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1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그의 안에서, 그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건물이란 여기에서 성도들을 말해요. 각각의 성도들이, 성도들 건물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요. 성도들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모임의 교회가 성전이라면 우리도 성전이지만 모인 것 또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성전이야. 모여있는 것이 성전이자 흩어져서 각각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2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 이 말의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너희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너희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건축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이에요. 교회는 오늘날 성전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뜻하셨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셨던 그 성전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게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은 멸하실 겁니다.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었는지, 깜빡깜빡하면서 대충 들었는지, 이해를 못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서 들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으며 정말 그 말씀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이 말씀 앞에 정말 알아야 된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회복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성도들의 본질,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나의 간증이요.